네, 오늘 아주 힘찬 글로리아 선거대회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마이크를 조금만 좀 높여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작게 느껴지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과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 두 군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개정개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제가 새번역으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서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 소개하고 또 기도하면서 교회가 그분들 격려하고 또 주님께 또 의탁해드리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제목을 복음의 일꾼들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소서, 이것은 혹시 어디서 따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네번 하셨는데요. 십자가를 질수 있나 그 찬양에 보면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라는 그 가사가 있었죠. 제가 이 찬양, 우리 교회 예배 찬양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보다 보니까 너무 그 주님의 형상을 만들라라는 말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들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소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일꾼들 하면은 일을 무조건 많이 하거나 아니면 또더 많이 희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맡을 사역 속에서 그 사랑의 꽃 피움으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감당할 일을 통해서 사랑의 꽃 피움으로 보상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이 보상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뜻과 자기 주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꽃을 피우는 그 보상을 받을 때 주님의 주님다우심을 더 깊이 목도하고 주님의 주님다우심을 또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을 살아내려고 할때 그런 과정 속에서 크게 걸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저항하는 우리의 본성적인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죄를 깨닫는 것참 중요하죠. 이건 너무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기를 구하는 것. 아이고, 뭐 너무 간절한 마음 속에서 원하는 것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이 죄의 그 가공할 만한 그 위력과 스케일에 압도가 된 나머지, 아, 이 죄에 큰일 났구나. 이 죄가 너무 크구나. 이 죄의 죄 하고 죄만 묵상하다가 보면 이미 그죄 속에 깊이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끼쳐 놓으신,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무시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죄 속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런 죄도 용서하십니까? 이런 기가 막힌 그 인간의 그 아주 뭐랄까요? 반하나님적인 합리성 이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어떻게 이런 죄까지 용서하시는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모순을 누구나 다 겪어갑니다. 예외 없이 이 과정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죄를 완전하게 덮고 그리고 이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일꾼들은 바로 이 과정을 먼저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먼저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저주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간의 합리성 안에서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이 사랑을 못 만났거나 아니면 아직 와닿지 않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그 밀쳐내고 있는 자신의 본성 때문이죠. 그러나 이 한계를 극복한 복음의 일꾼들은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돌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비추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보신 바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온 말로 무엇입니까? 28절에서 먼저 복을 베푸셔서 복을 받았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말 다스리라. 그러니까 복과 권세를 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죠. 성경 말씀은 그냥 그대로 제가 옮겨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 복과 권세, 생명의 복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꽃을 피워내는 거죠. 권세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기를 내어놓고 섬기면서 돌보는 것을 권세자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바로 섬김의 그 다스림을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해 가는 것은 복음의 일꾼들이 당연히 지나갈 수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동의 의미, 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노동, 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타락한 후에 형벌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하곤 하는데 이건 너무 성경과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뭐 한 군데 말씀만 보아도 이건 틀림없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 중에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일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셨다고 했죠. 자, 두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에덴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했다. 지금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하고 또 지키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게 일이죠. 노동입니다. 그렇죠? 경작을 일 안 하고 하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우리 세번역에는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했다. 자, 맡아서 돌본다라는 어감은 약간 좀 관리인 좀 느낌이 나죠? 맡아서 돌보게 한다. 이 맞습니다. 다 이게 지금 같은 본질을 이제 언어의 그 다른 각도에서 본 것 뿐이에요.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 맡아서 돌보게 한다. 이게 다 일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지만 이 일을, 이 성취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때부터 사람이 받은 삶의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면 가꾸고 지키는, 그죠? 가꾸고 지키는 이 일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경작한다, 가꾼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바드, 아바드. 한번 익숙해지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바드, 아바드. 지킨다라는 말은 샤마르. 아마 원어인들이 들으면은 야, 그 발음 엉터리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냥 아바드, 샤마르 그냥 우리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아바드와 샤마르 바로 우리 삶의 본질적인 그런 측면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우리 아담에게 있어서 삶의 본질은 뭐냐면 정착한 허락하신 땅에 잘 누리면서 땅에서 누리면서 그러니까 피조계와 그 생명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또 주신 것에 대해서 주신 일에 대해서 아 이걸 주님 어떻게 할까요? 또 배워가면서 가꾸고 또 열매 맺게 하고 그리고 또한 잘 지키고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이걸 잘 붙들고 지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킨다라는 의미도 있죠. 외부의 위협으로 지켜내고 그리고 우리가 내적으로 충만해지고 또 이게 가득하게 풍성해지게 되면 확장하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에덴은 확장의 속성을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에 따라서 가꾸고 열매 맺고 풍성해지고 지키고 확장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축복을 얻는 길이입니다, 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함으로써 뭐 꼭 우리가 돈 받고 하는 일만 일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돈 받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는 많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특별히 또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정말 아바드와 샤마르 경작하고 지키는 그 외적 행위를 통해서 내적으로 내가 주님의 그 기쁨을 공유하고 또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이런 일을 이런 삶으로 나가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 그 열매와 꽃이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맺혀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죠. 보람을 느낀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적인 기쁨이 있고 그것이 충만해진다라는 거죠. 이거 빼놓을 수 없는 인간 됨의 요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아바드 경작하고 샤마르 지키는 그런 행위를 하는 인생 속에서 창조주의 의도와 목적을 더 깊이 깨우치게 되고 또 그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공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뭐 일하고 놀고 먹는 것이 복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주어진 일과 노동의 수고를 감당해 갈 때 물론 남들보다 많이 해라 적게 해라 이런 건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최상이라고 말하니까 이상하시죠? 잘못 말했나 싶으시죠? 얼떨결에.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더 이상 넘어갈 때 사람은 그 최상에서 떨어지게 돼 있고요. 거기서 덜 할 때 최상을 못 미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능력을 견주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일과 노동의 수고를 자기가 주어진 할 수 있는 만큼 할 때 보람과 기쁨을 보상받도록 지어진 존재, 바로 그것이 사람입니다. 경작하다라는 그 아바드의 구약 용례를 보면 상당히 이 용례가 넓습니다. 아바드는 이게 특별한 용어가 아니고요. 아주 일반적인 용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을 섬긴다 할 때도 아바드를 써요. 또 주님을 예배한다, 제사를 드린다 라고 할 때도 아바드라는 말을 써요.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그 거룩한 일로 그 구별된 그 일을 섬기죠. 그걸 거룩한 일이라고 했죠. 그럴 때도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할 때도 아바드라는 말을 써요. 자, 이것이 말해주는 의미가 뭘까요? 구약 성경은 본래 사람이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경작하고 가꾸는 일, 아담이 에덴을 돌보는 일, 그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막 제사를 드리면서 성막을 섬기면서 하는 그 일, 이 두 가지 일의 본질을 하나로 보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가 당연히 짐작할 수 있죠. 요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터 신학이라는 그 신학 그 분야가 아주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그냥 그야말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 폴 스티븐스라는 리전트 칼리지의 그 노 교수가 이제 이것을 강의하면서 다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선풍적이라고 하네요. 영어로는 marketplace theology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의 주장은 우리가 늘상 말해왔듯이 신앙과 삶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설파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우리가 아바드라는 단어 하나만을 통해서 봐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타나죠. 일상의 일, 직장의 일, 교회의 일, 그리고 예배드리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 모든 것이 다 본질적으로 하나다.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회복하고 그분의 즐거움을 같이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 바로 그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은 아바드와 경작하는 것, 샤마르와 지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먼저 잘 찾고 확신하고 그리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일만 너무 신성시한다라든지 또는 아, 뭐 세속적으로 뭐 교회도 뭐 다 들어가 보니까 뭐 다 그렇게 하대 뭐 그래서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라든지 둘 다 문제가 됩니다. 둘 다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분리를 일으키는 거죠. 분리. 지금 본질은 하나인데 왜 우리는 분리를 일으켜야 되느냐라는 거죠.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죠? 힘을 잃습니다. 힘을 잃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숙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측면에서 아바드와 샤마르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는 것에서 우리가 정말 잘 깨우치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자기 자신의 삶도 그렇죠. 성장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리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삶의 균형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게 주신 소명의 한 부분으로서의 누구나 다 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런 사명, 소명을 가지고 있는데 아담이 에덴을 가꾸고 섬기며 지키고 확장하듯이 교회 일을 맡을 때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맡을 때 가져야 할 정신이 바로 가꾸고 섬기며 지키고 확장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공유한다. 이것을 찾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미를 찾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겁니다. 근데 이 의미를 사람은 반드시 의미를 찾아야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의미를 찾지 못한 일에는 결코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반대로 의미를 찾지를 못하면 죄까지도 자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의미를 찾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뭐 정죄하고 비판하면서도 전혀 죄책감 느끼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죄의 파괴력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무언가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잘못됐다는 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학자의 말입니다. 단순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길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길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맡아서 할 때 그 일 안에는 주님이 심어 놓으신 가치가 있고 그리고 아름다움이 있고 또 선함이 있고 또 그것이 다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면 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바로 우리는 감동으로부터 생명의 힘을 누리고요. 그 생명의 힘을 갖는다라는 건 아, 내 삶을 이렇게 균형 있게 하는구나. 뭔가를 분열하고 분리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으고 그것을 참 잘 이렇게 어우러지게 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게 하죠.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거죠. 복과 권세를 회복한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의 포인트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디도서 2장 14절이나 또는 3장 8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냥 삼아놓고 그냥 귀하다 이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착한 일을 말할까요? 아주 부분적입니다. 그건 아주 부분적이고요. 그 도덕적인 착한 일도 선한 일이 성경적으로는 될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 하면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면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공유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과 창조의 목적의 회복을 이루는 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 선한 일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를 구원한 주님의 이 새 창조의 일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복음의 일꾼들이라고 했지만 새 창조의 일꾼들 제가 이렇게 붙일까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새 창조의 일꾼들 또는 새 언약의 일꾼들 이렇게 했을 때 새 언약, 새 창조 또는 뭐 무엇이든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창조주의 목적과 의도를 즉 우리가 잃어버렸던 창조주가 부여하신 복과 권세를 회복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착한 일도 포함해서 일상과 교회에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기르는 것도 정말 하나님 창조주의 목적과 의도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길인지 알 수가 없죠.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냥 우리가 완전히 자원해서 하는 봉사의 일이지만 그리고 뭐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누구도 뭐라고 말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는구나. 내가 무언가 본질적인 의미로 회복되는구나. 그것을 발견할 때 이를 놓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 우리 배희성 집사님이 지금 예배 부장을 10년째 하고 계세요. 이거를 놓치시지 않기 위해서. 근데 앞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일을 너무나 오래 하면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아무리 깨끗한 물이 파이프에 흘러도 시간이 지나면 파이프 안에 물때가 끼죠. 그 물때를 제거해야 하는 시간이 오거든요. 우리 배희성 집사님도 이제 잠깐 이제 정화하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어진 일 아무리 작은 일 하나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그래서 창조주의 이 의도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그런 그 자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선한 일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깊은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우리 일하다 보면 이제 공연한 갈등도 생기고 알력도 생기고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인 그런 에너지들이 소모가 되고 이렇게 하죠. 그럴 때 빨리 아바드와 샤마르의 그 이제 본 뜻을 자꾸 이제 회복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이제 복음의 일꾼들이 애써야 할 부분이겠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대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반대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까? 반대가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오른손을 잠깐 들여보시죠. 반대가 없는 게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왼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가 이 엄연한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일을 할 때 반대가 있고 뭐가 있으면 굉장히 좌절하죠. 무엇이 정상이라고요? 반대가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100% 좋은 뜻을 가지고 100% 좋은 일을 행한다고 해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게 마련이고요. 어디든지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일꾼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관계죠. 거기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이 지금 제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주님, 이 일이 정말 제가 선한 일로 삼고 정말 주님의 그 창조의 의도를 회복하는 길로, 제 삶의 보람을 찾고 의미를 찾는 길로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은 100% 여러분을 격려하실 겁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야따, 네가 그렇게 모자라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됐지. 아니면 저것들이 못났으니까 저렇게 지금 반격하고 할 때 네가 이렇게 나가 떨어진 거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이 격려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정말 이 주님의 격려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이 삶을 살면서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얼마나 힘이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런 주님의 격려를 못 찾게, 못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자꾸 그 다음 일을 대할 때 완벽을 추구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통해서 이제 실수 없이 해야 되겠다. 내가 반대가 없게 해야 되겠다. 아, 나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막 이러한 결단으로 하게 되면은 완벽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나를 좋아하고 지지한 사람이 99명이면은 여러분들은 누구의 힘을 얻으세요? 99명의 힘을 얻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한 명의 그 지적과 비판과, 그죠? 탓에 넘어가죠. 넘어지죠. 저도 많이 경험해요. 근데 넘어졌다가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바드와 샤마르의 축복을 아주 방해하는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입니다. Perfectionism.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주 힘들게 합니다. 아주 은근히 사람 잡는 게 이 완벽주의입니다. 아주 교묘하고요. 아주 포장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아주 선하게 보입니다. 아주 옳게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완벽주의는 죄성의 대표적인 아주 그 성향입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과정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자, 완벽할 수 있다면 그 완벽의 기준은 뭐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완벽할 수 있다면 그 완벽한 기준은 뭐죠? 완벽한 과정도 없고 완벽한 결과는 단지 아이디얼해요. 이상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정도 완벽해야 되고 결과도 완벽해야 된다라고 있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그 완벽, 완벽을 계속해서 더 완벽해야 돼, 완벽해야 돼 하는 그거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그 마음으로 또한 동시에 현재를 바라보세요. 현재를 바라보면은 그럼 뭐가 느껴질까요? 그것에 못 미친 지금 현실이 너무 부족하죠. 아직도 뭐 택도 없죠. 그러니까 불만족하죠. 그러니까 초라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약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가 다 지금 이런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상황을 겪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에게 그 말을 듣기를 원해요.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자꾸 듣기를 원해요. 최소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과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고 그럴 수도 없다 그러고 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현실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말이야, 응? 더 잘할 수 있는데, 어? 아니, 뭐, 큰 소리만 뻥뻥 치더니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뭐 하나도 되는 것도 없고, 더 뭉쳐야 되는데, 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더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그 이상적인 기준도 어떻게 된 것이 하나라는 게 그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잡히는 게 없어요. 없는데 그거를 못한다고 지금 우리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사실 실제 정말 리얼리티를 보면 얼마나 이것이 답답한 노릇입니까? 근데 우리는 다 거기에 수긍을 하거든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 더 잘해야 되고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뭐가 더 잘 되는 건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뭐가 더 잘 되는 건지는 까마득하게 놓쳐버리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 계속 이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합니다. 더 뭉쳐야 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뭐 그렇게 말하는 건 뭐 그렇게 첫 반응으로서는 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그것을 어느 지점에서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딱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즐거움을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족한 것만 보이고 계속해서 불만족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 뭐가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생명의 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완벽주의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건 평생 싸워야 될 씨름의 대상이라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하루아침에 벗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일꾼들을 관망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완벽주의가 있으면 야, 저 사람이 저 일 맡고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어? 아, 이렇게 하면 덜 욕먹을 텐데 왜 저렇게 해가지고 욕을 진창 얻어먹고 저러고 피해를 당하고 있어. 아, 정말 속상해 죽겠어. 굉장한 포장이죠. 속상해 죽겠다고. 굉장한 위선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것이 계산의 중심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관망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일은 안 하고요. 구경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끝도 없이 내면의 에너지가 소모가 될 겁니다. 볼 때마다 불편한 걸요. 아,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아, 왜 저거밖에 생각을 못하지? 아, 왜 저런 저 사람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누구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까? 자기 에너지를 소모시키죠. 자기 에너지 소모시키면은 뭐 그 다음에 의학적인 컨시퀀스들 다 아시죠? 면역 떨어지고 그러면은 뭐 바이러스 이길 힘이 없어지고 감기 잘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그 다음에 골치도 아파지고 그냥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일하는 사람이 소진되는 게 아니라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소진될 수가 있어요. 제가 완벽주의를 다시 한번 정의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없는 이상적인 결과 또는 가능성이 아주 낮은 최상의 결과, 누구는 이렇게 했다더라 하는 그 최상의 결과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모티베이션이 돼서 동기부여가 돼서 더 완전하게 더 잘해야 된다, 더 빨리 해야 된다 라는 강박적인 의식과 성향, 계속 앉아있으면 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아,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아, 왜 이러고 이 모양이지, 계속 지금 머리, 얼마나 머리가 복잡할까요? 아,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무엇을 잃습니까? 이렇게 하면 무엇을 잃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를 잃습니다. 자, 현재를 잃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미래가 현재가 될 때 그 현재를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1년 뒤에 올 미래가 내가 맞아서 또 시간이 지나서 현재가 현재로 맞이하면 그 현재를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쳇바퀴 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년, 50년을 살아도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맨날 잃어버리는 현재를 맞이하면서 사니까 이제 영원히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가져다주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결코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뭐 난 완벽을 추구하고 난 열심히 하고 있고, 아니에요. 또 똑같은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투사된 현실의 모습이 뭐예요? 잃어버린 현실 속에서는 내게 투사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항상 부족하고 항상 미완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성경에서 하라는 거는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죠? 이게 안 되는 인생을 우리가 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언의 우리의 선택의 결과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큰 생명의 부요함이 있다라고 할 때, 뭐 그 부요함의 그 이제 뭐 최대치를 100이라고 본다면, 완벽주의에 휘둘려서 사는 것은 아주 수준이 낮은 삶인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염려가 돼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요. 정말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정말 미래를 걱정하면 잠이 안 온다 그러고, 제가 못 들은 말만 지금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신 말을 제가 그대로 읊었으면 여러분들이 저게 나를 또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정말 한 곳에서 15년 동안 설교한다라는 게 보통 이 언어 선택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완벽주의는 양상도 다양하고 정도도 다르지만 어찌되었든지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씨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그런데 극복하는 길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이 극복이 되겠습니까? 지난 설교랑 뭐 다 이렇게 합쳐서 좀 눈치 빠르신 분들, 예, 눈치채셨겠죠.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에 무엇이 있을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신할 수 없는 길들이고요. 제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현재 부족하고 또 불만족하고 잘 안 되고 그런 거 다 느껴요. 다 알아요. 그런 거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나쁜 것도 알고, 그리고 정말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불평하고 뭐 그러겠다 다 알아요. 아는데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이 현재에 주어진 이 소중함, 이 사역의 소중함, 아, 내가 더 진실되고 내가 더 나를 쏟아붓고 내가 더 나를 여기다가 올인하면, 그러면 정말 이거는 내게 더할 수 없는 축복의 분명한 기회가 될 거야.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현재를 즐거워할 줄 알게 되죠. 우리 교회 2020년도 1월 12일 지금 현재 11시 10분의 이 순간을 즐거워하실 수 있죠. 그리고 사람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한 번도 분열을 겪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단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단하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는 걸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차하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달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여차하면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구하고 있고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분명한 축복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저 사실 이 칼럼을 제가 쓰면서 제가 밑줄도 긋지 않고 볼드체도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집중해서 보실까 봐요. 이 글을 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이렇게 하나 좀 이렇게 딱 핀포인트해서 야 요거다 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제가 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이 글을 올렸던 그 저의 그 초점은 어디 있었냐면 세 번째 단락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꼭 지키신다. 죽기 전에, 죽기 전이라면 꼭 죽기 임박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죽기 전이잖아요. 그죠? 죽기 전에 당신은 그렇게도 갈망하던 사랑받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받아들여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정초에 이 글을 읽고 정말 지붕 뚫고 올라갈 뻔했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맞습니다. 이거 약속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내 삶과 삶 속에 주신 모든 일, 모든 관계, 모든 그 관계의 대상들 모두가 다 아바드와 샤마르의 그 참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선물이다 라는 거죠. 올 한 해 동안에 교회 직분을 맡은 우리 복음의 일꾼들이 교회 일을 통해서 우리 아바드와 샤마르의 참 의미와 축복을 발견하실 수 있고 또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 힘드시죠? 힘듭니다. 교회는 일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사람과 그 관계를 같이 다루기 때문에 일과 함께 다루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힘든 만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분명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다 이제 일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가셔서 교회를 찾으실 때 여러분 일 중심적인 교회는 가지 마세요. 제가 권유드립니다. 사람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리고 좀 다소 이거 뭐야? 하는 그런 교회 찾아가십시오. 저의 권면입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누리고 나의 완벽주의를 경계하면서 내 삶에서 정말 이 완벽주의의 무게를 정말 조금이라도 덜어낸다면 그 무게가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분명하게 체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복음의 새 일꾼으로서 우리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즉 복과 권세를 회복하며 축복의 세계를 만끽하시는 그런 복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 교회 일꾼들 모두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일꾼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그때 함께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